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많은 부분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조롱을 받으시며 모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있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 쭉 기록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복음이 기독교에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차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통하여 복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삶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지금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가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복음입니다. 왕의 자녀가 태어날 때에, 그때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마가도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 파트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수님의 탄생을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왕으로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왕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더라. 이 한마디로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단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지만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또 한번 마음가운데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자마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사역이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누가 와서 그 메시아를 준비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특히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의 그러한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일진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무언가 역사적인 그러한 큰 획을 긋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대도시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명한 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인물의 등장은 어디에부터 시작합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곳,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외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잘나가는 도시에 외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거룩한 소리는 다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한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외치는 소리는 순수한 외침입니다. 그곳에서의 외침은 거룩한 외침입니다. 우리 안에 광야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거룩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의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억울해하거나 광야에서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새로운 기회의 그러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의 장소입니다. 오히려 광야를 만났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더 큰 목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길을 닦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는데 돌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행차하는데 거친 길을 왕이 행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어디 한번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 도시까지 길이 아주 매끈하게 곧게 나아지는 것이 그때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군대에서 있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 한번 저희 부대에 방문한다고 했더니요. 길에 있는 모든 그런 돌멩이라든지 자갈도 제거하고요. 주변에 그런 꽃도 심고 아주 새롭게 단장하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어디를 방문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그 길을 닦아놓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길을 곱게 닦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길을 닦는 사명이었습니다.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거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깨끗하게 그리고 곧게 닦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닮아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깨끗하게 길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가장 그러한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의미는 아주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아주 완전한 전환입니다. 이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를 우리는 번역할 때 돌이키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갔다라면 완전히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완전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세상을 따라갔다라면, 어제까지 내가 죄의 삶을 살아갔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죄사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여 회개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세속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같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180도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회개의 결단을 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의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온 유다 지방과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메시지에 큰 도전을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지금 나아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오와 지역에 여러분들이 회개의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죄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회개의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오와에 있는 수많은 한인들이 우리의 그러한 선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전도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와 큰 영적 도전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광야에 볼 게 있다고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나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또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방향을 전환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단순히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세례 요한이 겸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만 됩니다. 어쩌면 그 강에,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 그 인기를 가지고 내가 좀 무언가 한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만, 세례 요한은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가운데에도 세상적인 인기를 갈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본인의 사명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바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며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에 완전히 몰입하며 그 사명 하나 가지고서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나아가 또 한번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 한번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임시적입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임시적인 것이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래도 변화되지 않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세례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임시적으로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다 용서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세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러한 성령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또 한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회개의 결단으로 완전히 방향전환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